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민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힘들고 슬프잖아요.
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돕게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서로를 도우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은미자매님이 이야기한 바로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바로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시라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쥐어짜서 억지로 흉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쥐어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진짜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과 진짜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잘 분별해야 하겠네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니까요.
맞아요. 자기 따위는 정말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괴롭게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인지 분별했던 성경의 이야기를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이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니었나이다.
미명의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이려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두 여자의 말만 듣고 판단해야 했으니 참 어려운 문제였겠어요.
아이를 칼로 잘라서 반씩 나눠주라는 솔로몬의 말도 놀랍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찬성하면서 아이를 반으로 나눠달라고 대답한 여자는 더 놀랍네요.
진짜 아이의 어머니라면 설령 자신이 키울 수 없더라도 그 아이가 살기를 바랄 거잖아요.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솔로몬 왕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아이의 어머니인지 알 수 있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는 손해가 되더라도 진심으로 상대방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말로만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던 여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이 생명보다도 자신의 주장을 더 내세웠네요.
이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짜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도 살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 말씀처럼 말뿐인 도움은 도움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내 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자고 말하는 여자는 말뿐인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말로만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을 테니까요.
이 말씀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겠어요. 내가 실컷 욕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정작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우리 양심에만 호소해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는 장면입니다.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을 상징하죠. 양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잘 돌봐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놀랍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잘 돌봐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고 힘없는 사람을 돌봐주었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돌봐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힘든 이유는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도와줄 만큼 시간과 돈과 능력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핑계로 도와줄 수 있고 또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가족이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장 작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 같다니 정말 그렇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시면서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돌아보고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주변에 가장 작고 힘든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돌봐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돕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같은 부모님을 두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작고 힘없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줄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끼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렸던 거죠. 잠언 14장 31절, 17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나와 상관없다고 무시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문제가 단순히 인간 개인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네요. 그냥 개인적인 윤리나 도덕이라고 생각하면 의무나 법이 아니니까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을 잘 돌봐줄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막상 어떻게 누구를 도와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웃을 보게 하십니다. 마치 자전거 가게가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 자전거를 사야겠다고 생각하면 동네에 있는 자전거 가게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죠.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지도 알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줄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런 의도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컷 도와주고도 마지막 심판 때 왼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아예 도와주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담담하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 살피는 것과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원래 도와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듯이 남을 돕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잠언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돕지 않고 외면하는 것만 학대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거나 도와주면서도 그들을 학대하거나 조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노골적으로 도와준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빚지고 신세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걸 수도 있겠네요.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그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할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칭찬받고 높임받으려는 마음으로 돕는 거라면 도와주면서도 오히려 멸시받고 조롱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남을 도와야 한다는 압박을 받다 보니 억지로 돕게 되는 경우도 있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던 신자들을 위해 구제금을 모아서 도와주려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면서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의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억지가 되겠죠. 심지어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는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거나 돈을 적게 내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반대로 너무 무례하고 오히려 그것이 올바른 이웃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또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에는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돕지 않는 것과 같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내세워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강요하고 쥐어짜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읽고 서로 느낀 점과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도와주고 가장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도와주는 거니까 교만하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도 티 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나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거절한다면 안 되겠죠.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명 감당하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두 분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그리고 또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교회 가면 사모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또 간사님들이 도와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모태 신앙이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께서 믿음을 전해주신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도 가정을 갖게 되면 자녀를 꼭 믿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저도요. 제 자녀가 목사님처럼 어머님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가 목사의 꿈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북돋아준 귀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어려움과 고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다시 마음을 잡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고 있음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북조선 성도님들도 저희와의 만남을 통해 믿음을 굳게 하며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북조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됨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가복음 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유숙했고 길갈은 가나안 정복전쟁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본부로 삼은 곳이 있는데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저희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권세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명의 길을 가는데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동역자가 생겨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도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구심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성인이 된 지금은 회당장의 청을 받고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회당장은 아무에게나 설교를 맡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요?
아, 잘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도 있고 세상 나라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 나라의 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 적용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군요.
그 법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의 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가버나움 사람들은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일로라.
첫째,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앵무새처럼 말하는 서기관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탁월한 설교에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차례 더 가버나움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노여워하시던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 사람들의 강퍅함이 소돔보다 더하다고 한 것은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정작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완악함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를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완악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피겠습니다.
둘째,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설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자는 사단에 장악되어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귀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경계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귀신들이 무서워 떠는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귀신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세상에 보냄받은 메시아, 즉 구원자이고 예수에 의해 자신들이 멸망당할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안 해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 앞에서 벌벌 떨었던 거군요.
우리가 귀신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심판의 주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식을 알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심판자요,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미 승리를 손에 거머쥔 자들이네요. 그런데도 귀신을 두려워하고 패배를 두려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과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능력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구경꾼이나 관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회당에서 권세 있는 가르침과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킨 후 근처에 있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지간으로 예수님이 부르심에 그 물과 배를 버려두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한 집안에 두 명이나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가족들을 먹여 살린 가장들이어서 솔직히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가장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을 사람은 장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곳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 드니라.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상태를 듣고 곧장 장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며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는데도 그 장모에게 직접 다가가 손을 잡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자신을 진심 어린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뜻한 손길로 자신의 문제처럼 대해주시는 것에 깊은 사랑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이가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떠났을 때 사이도 미웠지만 예수님도 미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 베드로가 따르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경험해 장모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겠네요.
사람은 사랑 앞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자는 가만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육체만 고친 것이 아니라 편견과 미움도 고쳤고 영적 안목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남다르게 경험한 장모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 이제 언제 아팠냐는 듯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가정은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입니다.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니라.
주의 종들을 남편과 사위로 둔 사람들은 아마 재정적으로 큰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남편과 사위가 미울 수도 있지만 세상의 영광을 얻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얻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내 성공과 출세에 대한 야망과 욕망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사람들이니 참 기뻐하시겠지요.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문제들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속에서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자요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기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문제 많은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아멘.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를 보내며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정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은 안식일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시고 해질 무렵에는 예수께로 몰려든 모든 병자와 귀신, 귀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일들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네, 정말 엄청난 일정입니다. 일이 많으면 대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것을 다 쏟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뿐 아니라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기 때문에 무척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역하신 다음 날, 예수님은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피곤함이 느껴질 정도의 일정이었는데 왜 이리 더 일찍 일어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나요?
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를 위해서였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네요.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인데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따르는 제자도 있고 무리들도 많아졌습니다. 인기는 높아가고 명성은 자자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에 취해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기에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장소와 시간에 기도하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지면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른 새벽에 사라진 예수님을 찾아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찾는 사람이 많으니 서둘러 가야 한다는 재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와 명성에 취하지 않기 위해 거군분투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등 놀라운 일을 행하여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온 곳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기적행하는 자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은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입증하는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 말고 현실에 필요한 기적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따르는지 저도 깊이 돌아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촌의 성도님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치료되는 병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불치병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문둥병은 최악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렇죠. 살이 썩고 고름이 흐르고 신체 부위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옛날 문둥병자들은 격리 조치가 이루어져 가족들로부터도 보호의 손길을 받지 못했던 걸로 압니다.
맞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 마을 외딴 곳에 외롭게 살면서 혹시라도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멀리서도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알아보고 피할 수 있도록 머리털을 밀고 찢어진 옷을 입고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도 거의 없으니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절망 그 자체의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 인생에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자는 그동안 회복 불가능한 자신의 처지를 운명, 숙명, 팔자라 생각하며 체념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할 수 있기에 외딴 마을에 살도록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갇혀 지내게 한 모든 것에서 목숨 걸고 뛰쳐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느 누구도 내 운명을 바꿀 순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확신이 들어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망설이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병자들도 떠오르네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맹인 거지 바디메어도 그들을 갇혀있게 한 곳에서 뛰쳐나와 예수님께로 나아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운명, 율법,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내 도전하십시오.
아멘.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자, 문둥병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구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오기를 생각하지 말라.
문둥병자는 예수님은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는 분,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자신의 치유를 원하시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 조심스럽지만 과감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하며 신음하고 살아온 것에 마음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기에 아무도 만질 수 없었고 만지지 않으려 했던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거름이 줄줄 흐르는 상처에 직접 손을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한 사랑으로 만져주시면서 그가 낫기를 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절망적 인생에 예수님이 손을 대자 문둥병은 즉시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치유받은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자로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치유 선포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도록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 후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는 자신이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걸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한편으로 문둥병자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헤아리며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헤아리셨으니 주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치심과 귀신을 내어 쫓으심에 놀랐으나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시몬의 집을 찾아가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며 남겨진 가정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서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으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뒤로하고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문둥병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달려나와 소원을 아뢰었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몸에 친히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되새기며 굳건한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권세 있는 가르침과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나 사람들의 강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알려주며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구경꾼이나 관찰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십시오. 제자 시몬의 집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음을 알려주며 예수님께 헌신한 사역자의 가정을 예수님은 잊지 않고 돌봐주셨음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음을 알려주며 이것이 세상적 인기에 취해 있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함이었음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소식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직접 환부에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음을 알려주며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 치유하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라고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